오늘은 모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2절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 후에 아마 이건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해놓은 건데 여기서 미리 또 대충 좀 살펴봅시다. 나니까 했는데 왜 또 하노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제 아마 너무 속에 눈물이 나고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강도사님은 하나님이라 할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감독이고 이건 그거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수건하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열심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주연은? 주연이라고 그래. 주연 배우. 네. 왜 주연이지? 네. 전면에 나서서 모세가 다 감당을 하는데 문제는 모세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나 그 뒤를 받는 여호수아도요, 자기가 재량권을 가진 게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가만히 염두에 두면, 왜냐면 형식상으로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모세라고 대답하셔요. 그런데 재량권이 전혀 없는 모세. 더군다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거 하려고 해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모세가 몇 세 때 부름을 받죠? 80이에요. 80이에요. 죽기는요? 120이에요. 그러면 80에 하나님께 불려가지고 120에 죽거든요? 우리가 이상한 점 하나는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본문에 의하면 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그 점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방금 읽은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저 사장님 질단 성경을 봤는데.
아니 그래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내가 이 형제들 좀 돌봐야 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이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사도행전을 잠시 접어놓고 출애굽기로 올라가면 모세가 일국의 왕자입니다. 일국의 왕자가 하급 관리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서 그게 도망을 가야 할 만한 사건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 옛날 전제 군주 시대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거는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예, 문제가 그것도 없죠. 네.
그냥 그때 그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만화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히브리한테 왕위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왕위에 그런 문제.
아니 일단 아니요, 출애굽 일단 거기에 보면 저게 모세가 망명간 이유는 그거밖에 설명 안 해요. 그때 그것이 모세가 히브리인이었거나 없거나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영화를 만들거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유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이 나온 것이지, 동영이 사태는 그렇게 많아. 단지 그 사건 하나밖에 없는 거 많아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제군주제 하에서 적어도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왕세자가 하급 관리 하나 때려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마 사태 왜 일어난지 아세요? 부마. 부마 말고 저 12.6 사건 직전에요. 그 저기 예를 들어서 김재규성? 김재규씨가 총을 쏘게 된 그 말다툼의 원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하고 마산하고 시위 벌였는데요. 그냥 땡크로 밀어버립시다. 한 200만만 없어지면 됩니다. 200만요. 아직 땡크로 밀어가서 한 200만 없어버리면 됩니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했는데요? 그 차지 소리 그런 얘기 했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 버러지 같은 놈 하고 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얘기는 재판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요, 밑에서 반대하고, 데모하고, 저러는 거, 그거 한 밀어버리면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막, 분위기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질 여지가 충분한데, 크기다 비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의 권력은요? 그보다 더하죠. 그런데 그 학업 관리 하나 때려 죽인 그것 때문에 망명을 갔다는 사건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좀 더 해봐야 할 것이 성경이 사건들을 자세하게 전후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요. 그냥 한마디 탁 던지고 지나가버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사생전 요 본문이 거기에 조금 근거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 그걸 염두에 본다면 모세는 적어도 나이 40에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을 시키거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뭔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반역에 해당될 만한 일이었기에 그가 망명을 간 거 아니냐 도망을 친 거죠. 안 그러면 왕자가 도망간다는 것은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일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 광야에 가서 목동생활 또 40년 하잖아요. 어땠을까요? 비참해요?
후회도 받을 거야. 근데 그러면요. 모세가 40이었으면 애굽에서는 자기 결혼하고 말 그 자기 가족을 지내리지는 못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40은 지금식으로 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에서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거든요. 에서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인데 야곱이 연애할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좀 충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80이 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연애할 때요.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나이들이 지금 우리 식으로 환산해가 생각하면 모세 40이 지금 한 20 좀 넘은 정도 아닐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국의 왕자가 돼서 그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 거라고 덤볐다가 그게 그래 좌절돼가지고 단 별로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사막 같은 그곳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습니다, 또. 그러면 젊을 때 가졌던 어떤 꿈과 희망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없어졌다고 봐야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뭐 용기를, 희망을,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까? 아니, 제 말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 불타서 하나님을 찾아간 거냐 그 말입니다. 제일 쉽게 말하면요. 그냥 만났어요? 제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들으면 선생님 기억나요? 남미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 봐도 그럴 거 없어요. 산 중턱인지 꼭대기인지 모르지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요, 산불은 번지든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찌하여 저 떨기나무가 닿지 아니하는고, 그래서 내 이 광경 한번 보리라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불공경이죠. 그러니까. 그 불이 하루 이틀 된 건지 사흘 날 된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어? 불 났네. 불 났으면 당연히 번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번지지도 안 하고 꺼지지도 안 하고 며칠 만에 올라갔을까요? 알 수 없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라도요. 불 나면 몰라, 무서워서 안 올라가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산불 나면 또 사갑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산에 불이 온통 천지가 되도요, 올라가 보면 사람 다닐 수 있습니다. 산이 잠시 불 붙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에 불 붙고 저 나무에 불 붙고 이런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은요, 사람이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 끌어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 나무 나게 긁어내가 불 안 옮겨가도록 불 일로 막 긁어내고 치우고 나무 자르고 했는데 산 온통 불이 나 있어도 그래서 사람 다닙니다. 뭐 지식이가 죽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산불 나고 난 뒤에 가서 산짐승 하다못해 산토끼 한 마리도 굽힌 거 있는 거 안 가보셔요.
없어요.
예. 산에 뭐 노루나 토끼가 불에 굽혀가지고 죽은 거 있는 거 가보세요. 없어요.
예?
가보세요.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슈 먹는 음식 나왔겠거든요.
제가 산불에 산불 끌어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거든요. 근데 저게 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제가 그거 보러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거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하나님이 산에 불러놓고 지금 올라오나 안 오나 보자 하다가 있다가 산에 불러놓으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주시는 제목 꼭 유심히 보세요. 참저 출애굽기 3장 4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쉽게 그렇게 순종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에 불 끄러 올라 불구경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중대한 사명을 받아 그랬거든요. 괜히 저 뭡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콥 훈련 받으러 가자 해가 갔는데 갔다가 가만 보니까 오늘 너다시 너 아무래도 성교사 사명 받은 거다 당장 보다 해서 성교사 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성교사 하러 온 게 아니고 못 하길래 서울로 왔냐. 모세가 황당하니 그런 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석도 못한다고 버티는데요. 이게 한편으로 재밌고 한편으로 참 안타깝고 그런 대목이 됩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 하나 더 하고 또 대본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모세를 준비하셨을까요? 태에서부터요? 근거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도 그래 갈대상자에
갈대상자에 담는 거는 태어나고 한참 뒤인데요. 석 달이나 지났던데.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는 건 아예 창세 전부터 하는 게 이게 성경의 답은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아, 이 분이 없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아마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답은요. 모세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라고 보면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태어나고 그 부모가 돌보고 하는 거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든 것이겠지만 우리가 증거를 대라 그러면 모세에게 하필이면 그 이름 지어줄 때 무슨 뜻인데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건져내다란 뜻이거든요. 이름 지어지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장차 모세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작심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80이 돼가 더군다나 모든 걸 포기하고 더 이상 나는 힘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데도 저 못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은요. 뒤로 갈 것 없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요. 왜 제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생긴 그 조금이라도 그 의지를
글쎄요, 뭐, 꼭, 그,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도록,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도 계획 중에 들어있겠지만은, 그것도 감안했을 때, 나오간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덕을 좀 보려고 그러면요, 나이 40에 지가 한창 열심내가 났을 때, 그때 뒤에서 밀어가버리면,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요, 안 되도록,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포기하고 다 손 듣고 난, 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때서는 또 안락하는 놈이요. 어찌는 두둑에 패가면서 진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쓰셨느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살펴볼 이유는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제가 가끔 쓰는 편인데, 하나님은 동작이 참 느려요. 우리는요 급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내로 뭐가 되든지 내일이라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답하고 재빠르지가 않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답답기는 우리가 답답고 성질은 우리가 내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문제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런 측면 안 하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광야를 40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이끌고 못 다닙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다닐 때 광야 40년 헤맬 때의 지도자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궁중에서 커가지고 뭐 알겠어요? 요번 여전전 부시 대통령이 또 국민의 공경에 처해져 있는데 어느 신문에 그런 글이 나왔다 카대요. 그 부잣집 안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자라서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안 해보고 좋은 학교 좋은 집에서만 큰 그 대통령이 우리의 형편을 알겠냐 뭐 이런 글이 나왔다 카네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은 참 처참한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난 못합니다. 우리를 다 책을 넣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걔도요 광야에서 가는 법을 모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셨다고 보는 것도 하나의 그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불러가지고 모세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했다면 그래도 우리는 모세를 주연급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더란 얘기예요. 80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명감에 벅차서 여러분 우리나라 위대한 저 우리 조상들 중에 예, 불구경 갔다가 사명감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 된 사람 있어요? 민족을 구하겠다거나 아니면 어떤 웅대한 꿈을 품고 가서 위대한 사람이 됐지 불구경하러 쫓아갔다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 이런 지도자는 세계 얼마에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모세가요. 한사코 못한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했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란 말을 합니다. 누군데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럼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모세가 내가 누군데 했거든요.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는 거예요. 지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 훈련한다고 갔는데 갑자기 보따리 사가지고 외국으로 가래요. 내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비행기 타래요. 탔대요. 여권하고 뭐 가져가 뭐 다 해놨대요. 몇 시간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내리라 하더래요. 그럼 내렸대요. 니는 뭐 여기서 죽으라 하고 목사님 돌아서 비니 다 갚으랬어. 그래 이 친구 나오긴 나왔는데 배는 고프고 밥은 안 보이고 그래서 가다 나가다 보니까 빵집이 있길래 야, 저놈은 빵을 이 나라 말로 뭐라 하나 영어는 좀 하는데 영어는 통하지도 안 하고 빵을 뭐라 하나 하고 손짓밭에 태가면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그 나라 말로 빵이더래요. 포르투갈이요. 빵 외래어입니다. 포르투갈어입니다. 이래가지고 포르투갈에 떨어진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 하러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는 얘가 없는데 그렇게 데려가는 그분도 다 무식하게 데려갔고 그래가지고 거기 떨어져가지고요 거기서 죽는다고 선교사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 데려갔는데 그래서 만나서 그 얘기 들으면 그 부인이 죽으려고 마음을 몇 번 먹었는지 모르는데요. 보따리사가 간다고. 근데 비행기 사실 없어서 못 돌아온 게 지금까지 그냥 남아가지고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예상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성교 역사에도요.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참 미신계 같은 짓 들어들어 하더만은 막 진짜 성교도 그런 식으로 갔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참 귀한 일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붙여버립니다. 마음 털 친구가 잘 없어가지고 가끔 우리 집으로 전화 옵니다. 한 30, 40분씩 전화통 붙들고 실험을 해요. 야, 니 요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노? 잘 모르겠네. 요새 뭐 인터넷 폰이라고 한 달에 얼마만 전화 놓으면 무제한 없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전화가 한 번씩 올 때 되면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요새 마음 붙일 데가 좀 없구나. 최근 한 6개월 동안 전화가 한 번도 안 온 걸로 봤어. 요즘 좀 살만하구나. 근데 하나님 말이에요. 네 어떻게 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웬만하면 우리 신앙 가지고는 갈만한 거 아니겠어요? 이 혼자 가라 하면 몰래도. 모세가 이때부터요. 하나님 제가 어째 갑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말은 안 하는데 아마 그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가 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두 가지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 그런데 이 능력은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재미를 보여주고 마는 이런 게 아니고요. 문둥병이 들게도 하고 낫게도 할 능력을 모세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 좀, 우리는, 글쎄요, 지금 좀 괜찮은지 모른데요. 문둥병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구제불능병입니다. 지금은 문둥병 그걸 좀 잘 안 내긴 합니다만은요. 흔히 아는 말로 천형이라고 불렸죠. 하늘이 준 병. 뭐, 놀라실 일은 아니지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는 계란 같은 것들이 거의 문둥이 마을에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감독이 있는데 상당량이에요. 왜 그런 거니까,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돼지 먹이고 밭기르고 이래서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되죠. 근데 옛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문둥병이요. 소록도 아시죠? 옛날에 나오는 슬픈 영화나 슬픈 소설의 중요한 대목 하나는요, 소록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을 뿌리며 그 배 타는 데가 어딥니까? 여수입니까? 배 타러 간다고요. 가족을 다 버려놓고 혼자 거기 가서 구두가를 방황을 하며 눈물을 뿌리며 배 타는 그 장면들이 가끔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그 문둥병 하는 게 그런 병입니다.
실제로 전염이 돼요?
되죠. 되니까 문제가 되죠. 단지 이제 요즘 약을 쓰면 네. 약을 치료 중인 사람은 그게 전염이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문둥병이 잡힌 상태입니다. 최근에 잡힌 겁니다. 근데 그 옛날 문둥병 같으면요, 한 마을에 못 살고 갔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회 있거든 꼭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애양원. 제가 애양원 갔다 오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난 천사가 그 애기 낭에 달린 애기가 천사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갔다 오면요 코 크고 다 늙어 주름진 할아버지가 천사입니다. 외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그 문둥병자를 돌봐줬던 그 선교사들요 정말 천사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알아요. 그 옛날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면요. 네, 이스라엘에서 진짜 말 안 들었느냐. 한마디로 막 싹 다 묻는 거 들어버려라. 그러니까 잠을 잊는다. 이랬느냐. 그 다음에 싹 고쳐버려라. 어느 놈이 안 듣겠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많은 병 중에 말도 말고 하나. 딱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돈에 좀 딸리는 거 아니에요? 최대 하나님 영광을 생각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요. 아, 11조 많이 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딴 거 말고 천식에 고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천식만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식 환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 천식 때문에 가끔 주사 한 대 맞으면 대전까지 갑니다. 심할 경우는 대전 갔다 오면 한 몇 년간 잘 버텨요. 근데 천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해서 버틸 수 있으면요. 그래서 강사가 좀 낫다. 만약에 그래 되면 내가 뭐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돈은 뒷전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면서 가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간대요. 핑계 많이 되는데 주로 사장에 많이 있습니다. 핑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요. 말에 능하지 못하다 해서 못 갑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전해져 오는 전설에 뭐 크게 믿었건 안 믿는지 몰라도 모세가 혀다래기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혀가 좀 짧은 사람이 백성들 앞에 턱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혀다래기 소리로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익혔다고 드리겠어요. 모세 입장은 이해가 돼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뻗대고 뻗대다가 결국 가긴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갑니까? 마지막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 보너스를 주가 보냅니까?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거기에 형 붙여준 거는 채쳐놓고 이제 노를 바라시고가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합니까? 노를 바라시고는 간접 상황만 묘사한 거잖아요. 이걸 직접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네? 너무 시키만 때렸으니까 이게 안 됐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 안 듣고 간진 놈이 어디 있나 해서 그냥 막 우리 식으로 하면 욕이 나오려 싶은 나오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간답니다. 그래가 이제 장인한테 갔어요. 뭐라고 해요? 그 뒤가 참 재밌습니다. 정상적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아서 민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래 말해야 좀 멋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18절이 있나요? 우리 형제들 떠난 지가 참 지금 40년이 됐으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데 장인이 가지 마라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당하게 말 못하고 이런 식으로 뭐가 없어서요?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장인 어른이 아이고 니가 인마 뭐? 이래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문제는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쫓기다시피 내려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전했더라면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될 건데 그래 말 안 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장 앞에 5장 3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 동안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주 부드럽죠. 근데 이 말이 다 틀렸어요. 맞는 말도 좀 있긴 있는데 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나 유심히 보세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는 게 틀린
거죠.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보내주시오. 이거 틀린 말이죠. 또 사흘길쯤 갔다 온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 아닙니다. 또 우리를 치실까? 누가 죽어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두려우니 보내주시오. 이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바로 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왜 처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까? 자신이 없어서요? 말 잘못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못합니다. 이 쪼라같이 쪼삐쪼삐 그러면서 간신히 한마디 끼지요. 바로가 얼마나 공갈을 치고 무섭게 해버린지 압니까? 바로의 말이 참 길고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5장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와 쓸데없이 때도 안 하는 일에 날 보내가지고 나를 이제 고생시키고 이 백성이 이제 고생시키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모세의 마음을
네.
정말 건강하고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저도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외는 거는요 나하고 딱 닮았다는 생각.
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까 좀 시키셨다는 얘긴데?
아니 저는 말이에요. 아니 모셔서 보면 저는 굉장히 안쓰럽고 막 초장 부분에서 부딪히시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셔서 한번 봅시다. 6장 12절 했던 일 똑같잖아요. 11절부터 보십시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내 말 들으려면 한 놈도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29절 보세요. 6장 29절. 이건 어쩌면 앞에 그 요약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한 번 더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저는 이런 모세를 두고요 제가 참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모세에게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러는데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 모세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될까요? 자, 있어요, 없어요, OS로만 합시다. 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네.
없었군요.
예.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아,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그냥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다, 그죠?
처음에 하라 막 이랬을 때도, 예. 아, 그럼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신 모릅니다. 이랬으면 안 갔겠어요.
뭐 의미나 따마 그래, 일은 못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신 거 그거는 부인 안 했으니까 믿음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야, 그것도 새로운 학설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다. 뭐 그런 건데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저 옛날에 저 대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걸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중간과정은 생명한테 그래도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모세는 훌륭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나중에 누나 하나가 딱 따지고 묻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인 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딱 질문을 받고 나니까, 아, 이 칸 맥힌 거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정답이 되거든, 답을 해줄게. 그러고요,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1년 뒤에 답을 해줬습니다. 1년 뒤에요. 1년 뒤에 답을 해주면서 됐냐, 그러니까 됐대요. 제 머릿속에 하이 오바라, 똑똑한 기야. 선생님한테 따지고 들어가지고 저를 고민시킨 놈 똑똑한 놈인데. 아주 똑똑한 게 쪼맹하게 주고 맹랑하게 눈도 쪼매는 게 저기요. 그래가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데서 또 만나고 여태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깡, 저게, 그걸 뭐라 그러죠? 깡알이 있고, 똑똑하고, 성깔 있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나한테 그림을 해서 찍힌 겁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해준 답변이 이겁니다. 다른 거는 좀 적어놓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 그 신앙대로 살면서 체험하는 신앙이 있는데, 모세가 신앙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 다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일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신앙이고 지식적으로만 하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뒤로 가면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체험적인 신앙은 이렇게 힘을 가지지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때로 힘이 없을 수는 있다. 힘이 없고 뭐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어떤 이론적인 신앙에서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1년 뒤에 제가 그리 설명을 하고 됐냐 그랬더니 됐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이라는 것이 출발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신앙을 따듬어가고 키워가는 역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갈 때 45시였거든요. 그래도 당당하게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모세 알지요? 네? 모세보다는 그래서 내가 조금 빨리 가는 겁니다.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은 고등학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60까지 산다고 치고 20세까지 공부하고 40세까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겸손 하나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하는 나이는 40에서 60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 얘기를 했다가 요즘 공부하는 기간들이 너무 기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60으로 잡지 말고 25, 50, 75 이래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50대면 그때부터 제대로 일해도 늦은 것이 아니다. 모세를 보고 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첫 신방 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세 나이가 120인데 40, 80, 120 우리 사람이 나중에 뭐라 하냐. 여보 당신 대학 다닐 때 그 소리 딱 하더만은 다 그대로 가네 이카더라고요. 근데 45세 갔으니까 5년이나 빨리 갔는데. 저는 모세가 이랬다는 데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우리 모습 자체거든요. 우리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고 대신에 이제 젊을 때 저 목회하겠다고 혹은 선교하겠다고 뛰었던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신도원에 가서 저는 많이 많추게 들고요. 저 위에 둘밖에 없었으니까 전부 저 뭐 중간층도 있고 저 밑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뛰다니고 공부 안 하고 내가 저 맨날 족구나 하고 노는 거 보면 저런 거 되겠나 싶으면서도요. 또 한편으로 그 용기가 되서나 싶어서 내 눈에는 다 이게 참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던 그런 시절 신도원 항상 은혜 많습니다. 농땡 치고 땡땡 치는데도 존귀하게 보여요. 40에 모세보다는 낫다. 못한다고 도망갔던 모세보다는요. 그래도 신학하겠다고 뛰어와가 뭐 여가 가서 저렇게 질랑거리고 노루 댕기고 당구 치러 댕겨도 모세보다는 낫다. 뭐 길어졌습니다. 옆으로 건너갑시다. 이렇게 못한다고 하던 모세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변해나가느냐 하니까요. 처음은 바로와 싸움에서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그 열 가지 재앙은 막 대충 좀 잘 압니다. 재앙이 열 가지가 있었다거나 뭐 재앙의 내용이 뭐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잘 아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좀 자세히 펴놔놓고 이 재앙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재앙을 선포할 때 모세는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한번 한마디 했는 게 어디냐면 그 8장 9절요. 거기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재앙이 시작된 이래로 모세가 바로에게 한 첫마디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했겠지만은 성경 기록이 없고요. 이게 첫번 기록입니다. 개구리가 몇 번째 재앙이죠? 두 번째죠. 뱀하고 제일 처음에는 피, 강물이 피로 바뀐 거 개구리가 두 번째인데 모세가 뭐라 했는지는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의 발언이 자꾸 나와요.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는 언급 안 하다가 여기도 모세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바로가 도저히 못 견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벌받을 말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 이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이 말을 했으면요. 답답받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 안 해주고 단지 바로가 답답해서 한 말에 대해서 반응만 그러니까 공격형 발언이 아니고 요거는 수비형 발언입니다. 징계를 내리는 발언이 아니고 징계를 해제하는 그런 발언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는 하는데 모세가 가서 뭐라고 했는지 언급이 전혀 안 나옵니다. 8장 25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죠. 그랬더니 모세가요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지금 바로 말합니까? 말 안 하는 겁니까? 바로가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간신히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을 들어주는 척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요 아직도 그 요구사항 원래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 떨어지고 악질 뭐 이런 것이 계속 그 재앙이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9장 29절 가십시다. 여기도 해제용 발언만 나와 있습니다. 징계를 해제하는 발언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장 3절 갑니다. 10장 3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이 여덟 번째입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제대로 말을 한 게 여덟 번째에 와서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여기 이야기 상당히 긴밀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디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이게 좀 용감해졌다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제법 용감해진 거죠.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하는 말씀을 탁 선포를 했습니다. 10장 25절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구사항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재앙이 요게 지금 아홉 번째 흑암이 임한 재앙인데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한 뒤에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요구사항을 처음으로 제대로 언급하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앙 때에 제대로 입 한번 띄고 아홉 번째 재앙 때 요구사항을 제대로 말했던 모세가 열 번째 재앙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합니다. 11장이네요. 11장 나중에 11장 그 부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는 이제 그 바로 이게 정말 큰 소리 한번 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이 모양 이럴 수 있느냐고 꽉 근데 야 모세 많이 변했어요. 8절 보십시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돕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게 많이 커졌다 그죠? 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죽겠죠. 그러고 통사정조로 하더니 이제는요 모든 신하들이 내려와서 내게 절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내가 못 나가겠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재앙이 지금 열 번째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가면서 모세 하는 말이 제대로 기록이 되면서 이 멋지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는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했다 그러면 있어요. 가가지고는요 정확하게 했을지 아니면 또 쪼다그치 쪼다그치 또 말 이상하게 했을지 그건 모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좀 봐준 것 같아요. 모세가 변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상당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팡이를 한번 치게 되면요 전국이 아우성을 칩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홍해. 자,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카고 이카고 가면 되는가? 저 틀리는 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홍해 물을 팍 쳤더니 촤 갈라지더라.
명하여
바로 그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답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세가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군데를 종합을 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민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우석의 소리도요. 모세가 그 이후 병이 하나 생겼지 싶어요. 물만 보면 그 뒤에는요. 바위만 보면 치고 싶고 바다만 보면 내밀고 싶고요.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죠. 형님 그저 쉽게 영화 장면이지만 그 장면 요즘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달한 지금에 보면 조금 어설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은 가슴이 뛰었어요. 아주 멋지네. 근데 본인이 그걸 그 현장에서 그러고 있으면요 영화 만든 장면 보고 저래 감동하고 뭐 그런데 본인 같으면 예? 성경에 병 생긴 사람 많아요. 그 다 이상한 병. 모세는 물만 보면 손 내밀고 싶은 병. 베드로도 병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그 적어놨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경 퀴즈 하면서 그 재밌다고 퀴즈 문제 냈더라고요. 베드로한테 무슨 병 생긴지 알아요? 닭 알레르기. 정확히 말하면 닭 소리 알레르기. 닭 소리만 나면요? 안 그러겠어요? 닭 소리만 나면요? 그날 밤에 내가 모른다고 했던 거 다 그걸 생각나면 그 안경이 맞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물만 보고 바위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며 모세의 그런 신앙을 그렇게 키웠고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 못합니다. 내가 말이 지나서 못합니다. 그렇게 했던 그가 그렇게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1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가장 큰 소리 합니다. 16장 7절이요. 그, 광야로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사람들이 먹을 양식하고 다 떨어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우리 죽일라고 일로 끌어냈느냐고 막 원망해 될 때, 모세가 무슨 소리를 했느냐 보세요.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거 듣던 소리죠. 우리가 누구관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군데 이랬잖아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요. 우리가 누군데 누군데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할 때는 뭐예요? 에? 난 아무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토닥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편이요. 여기 와가 우리가 누군데 이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말 변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는 모세보다 나은 분이 많습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럼 이때 모세가 이 큰 소리를 쳐야 돼요? 아니면 말아야 돼요?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엎드려야 됩니까? 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모세 잘 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그 영화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본의 아니게 부사관으로 부함장으로 잠수함을 타게 된 그 이야기 말이죠. 사고로요. 함장이 죽어버렸어요. 부함장 데이비인데요. 그 부하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난 몰라! 난 몰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배에 아주 나이 많은 아주 오래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상사, 원사 이런 분이요. 그 젊은 부함장을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요. 부함장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한 마을에서 내가 이 배를 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당신이 이 배의 책임을 져야 하고 당신이 모른다는 한마디에 여기 있는 부하들 전체 생사가 걸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몰라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틀려도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곧 저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아무거나 찍어서 이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이제부터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걸 보고요. 그럼 모세는요 이때에 설령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던 그 모세가 그대로라도 이 상황에서는 말을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이끌어가는 이 입장에서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스스로 자칭하면서 나서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감동스러운 장면이요 32장으로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산 밑에서 이제 전부 우상 만들어가지고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기가 막히는 발언입니다. 이게요.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히죠? 그 네 백성 하나님 거라 선생님 서울이죠? 제가 성경책을 제대로 읽었나요?
네 백성
감사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백성 네 백성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하다 안 되니까 옛날에 어느 분은 니라고 읽어보더라고 아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유독 하나님이 여기 한 번만 정말 내 백성 아니다. 누구 백성이요?
네.
네 백성. 왜 그러실까요?
우상을 막 만들어서.
아니 우상 만들어 그러면 뭐 하필 모세한테 떼는 게 뭡니까? 아니 성난다고 그래 그걸 모세한테 떼는겨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나온 거 전부 모세 입장에서 할 말 없겠어요. 아니 우리 내가 어디 끌고 나오자 했겠습니까? 저기 왜 내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인데요? 하나님 백성이죠.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요 저것들 내 백성 아니다 네가 알아서 챙겨라 네가 끌고 왔잖아 임마 그리고 저것들 전부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이고 말 나도 대체 부신다 막 그래 부시다 이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망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래 말해버렸다면 누가 망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얼굴에 몰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통 터져가지고 이래 말해도 모세가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기대는 형국입니다. 모세가 그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주 가는데 11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모세가 그 어느 글자를 제일 강하게 발언했을 건지를 염두에 두고 보세요. 모세가 그 안에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느 글자야? 내 백성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전 이 장면을 보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것들 내 백성 아니다, 니 백성이다, 그러고요. 모세는 거꾸로 또. 아니, 그게 모세가 내 백성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뭐 하셔도 그건 말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건 내 백성 아니고. 최 백성이지. 그건 어떻게 내 백성이야. 이 탓입니다, 이거. 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마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럴 줄 알고 이리 지금 이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이해하기 쉬운 것이요 저희 형제가 많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형제가 많은데 가끔 동생들 중에 한 놈이요 집에서 쫓겨나가는 수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고래고래 간 이러면서요 쫓겨내버리거든요. 좀 뒤통해가지고요 한 놈 쫓겨나갔는데 다른 형제들이요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멀뚱멀뚱하게 앉았으면 또 불호령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어디 동생이 집 나갔는데 찾으러 가서 그러면 지대거든요. 그 똑똑히 나가면 다 죽여 나가버려요. 간신히 찾아가 덜고 넣은 건 말합니다. 와대서 들어갔냐고 똑같은 지대거든요. 그 형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 이런 거 전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을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냅니다. 야를 쫓아낼 때는요 이 옆에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쫓아내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없으면 못 쫓아냅니다. 그게 딸 같으면 더 하죠. 못 쫓아냅니다. 다른 형제가 그래도 믿을 만한 자식이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고요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을 만한 자식이요. 아이고, 아버지 잘해신다 봐. 속 시원한데, 이래도 뭐. 그건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 있었던 일들 쭉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시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인물이 됐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그 모세가 됐더라는 겁니다. 전 모세가 이만큼 자라났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사실은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옛날에 질문했는 거 맞죠? 모세 너무 억울해요. 왜요?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반석에 한 번 추락하는 거 두 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뭘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생겨난 이 끈끈한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면, 모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이해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것이 너무하다가 아니라는 걸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볼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참 억울해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동의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그게 기꺼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세가 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요단강가에 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지만 정작 구원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 은혜의 상징인물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예수는 히브리 철자로 똑같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는 왔지만 율법은 여기까지다. 이 역할을 모세가 맡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할 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고 그 역시도 하나의 상징으로서였는데 그 상징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 타본, 복합판 거치지 않고 바로 원본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뜻에서 모세는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평가를 받을 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나중에 그리 됐단 얘기입니다. 40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혈기 왕성한 인물이었어요. 80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무능한 사람이었죠. 언제 그렇게 온유한 사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느냐고 나섰던 그가 온유합니까? 그건 온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어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사건이요. 그것도 온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온유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부터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을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이거는 막 안 했다가 맞아 죽을 거니까 억지로 밀려가지고 순종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네요. 그죠? 모세가 늙어 죽었습니까? 네? 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거예요? 뭐 이거? 늙어 죽은 거 아닙니다. 120이었지만 늙어 죽어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게 아니고요. 모세야, 사명이 끝났다. 이제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훑어보면 정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지만 모세가 어떤 나름대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뭘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내 능력이 있어서 참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게 내 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린 철저하게 내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역시도 그 온유한 삶 본래 성질은 고약하고 너무 그렇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은 성질이 다 더러운 것 같아요. 본래 성질 좋은 사람은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야 참 좋은 사람인데 하고 교제를 쭉 해보니까요 늘 답은 그렇게 달립니다. 본래는 참 고약한 성인데 예수는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이 갈고 닦기가 좋아진 성격이구나. 제가 다 그렇게 판단해요. 아 본래는 답은 넌 알 것 없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